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이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오는데요. 우리 남조선과 북조선의 관계에도 봄날이 찾아오기를 마중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정체제에서 인간 왕을 요구하며 왕정체제로 나아가겠다 라고 선언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하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8장에서 갑자기 사람 왕을 요구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참 빨리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아벨 중에 또 에서와 야곱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또 열두 아들들 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나 자녀라고 해서 후손을 그 왕권을 그 통치권을 지도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사사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지도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에게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고 싶은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들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 왕이라는 존재가 보이는 왕, 인간 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저렇게 보여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하고 듬직한 왕이 있기를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게 여겨지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영적인 뿌리가 깊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런 요구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 세상의 방식에 기대려는 태도이지요.
네,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실망하기도 했겠어요. 정의롭고 공정한 지도자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부패한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게 한편으로는 전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더 좋았겠지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런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배반 행위이기도 하겠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결국 그 사실을 망각한 것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안정감? 또 세속적인 방법에 대한 갈망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에 더 의존하고 싶어 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 예가 지식적인 부분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제 그렇게 막 가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다시 돌이킨 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저 방법을 택하고 싶다. 그럴 때 왕을 네,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있죠. 이 장면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같이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백성의 요구를 듣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네요.
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단순히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동산의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자 했던, 사실은 신이 없어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과 이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결정이 다르지 않은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어져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바로 이 장면과 겹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의 가사들이 무엇이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길로 가면 돼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사상이 시대 정신이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 속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끝이 네 인생의 끝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마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신이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따라서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으로부터 배우겠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성경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좀 저리 가보세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수천 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안정감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고 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에만 의지하려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저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려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해결책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 인생을 스스로 경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우리 남한에서 가장 이 남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거든요. 네. 나를 개발하고 나를 경영하고 내가 다스리고 네. 이런 종류의 책들이 가장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 해결해서 내가 내 길이 잘 된 내 길을 찾아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이 여기 이런 파도가 오고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육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잘 경영해야 돼. 네가 네 인생을 개발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이 삶을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저쪽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개발하라고 말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지경을 따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네. 하는 경영인가 순종인가의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구하고 있는 그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왕이 가져오는 고통을 경고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말했을 때 더 큰 짐을 지우며 네. 벽돌까지 너희가 만들어서 성을 지어야 한다라고 오히려 더 압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악한 왕이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들의 권력과 통치력으로 백성을 종삼아버리는 그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생기를 아담의 몸에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은 너희를 그냥 흙덩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불어들어가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 숨을 불어넣는 행위가 조각상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조각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조각상에 신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사람이 빚은 조각이 아니라 사람이 깎은 조각이 아니라 이 조각은 신이다라고 임명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시대에 인간은 신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 조각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뒤엎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입은 자라는 것을 담고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다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왕의 하수인으로 종으로 노예로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사무엘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어리석게도 지금 보이는 인간의 종으로 인간의 손발이 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너희가 하겠냐는 이 안타까운 사무엘의 가르침이, 깨움이,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왕이 화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옆에 있는 왕보다 훨씬 더 큰 깃발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왕관을 쓰고 멋지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욕망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 그것이 인간관계이건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성공이건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왕이 되었던 적이 많은데요. 이거를 정말 인간적인 왕을 요구할 때 재물이 없을 때 그 재물을 얻는 세상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했을 때 또 제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참 대가를 많이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의 올무가 되어서 또 다른 길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래서 오늘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항의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선택이 가져오는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인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설명이 나오는데요. 혹시 뭔지 기억이
오래
나실까요?
참고요. 네.
오래 참는다는 거죠. 오래는 정말 오래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참고 참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또 반복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세상의 네. 다른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네. 다시 받아주시고 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일지라도 그가 돌아와 구하면 그 기도를 심지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자로 네.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 삶에서도 열매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났다 돌아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네.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네. 우리 마중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조카 집사님,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언가가 부족할 때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면 될 거라고 채우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채우려고 갔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돌아온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만큼 나를 아는 이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한눈 팔지 말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배제하려 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안정감만 쫓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왕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보이는 왕들의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우리 눈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이 땅에 권세 있다고 하는 자들, 이 땅에 분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땅에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신 그 길, 주님이 계신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의 이 시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어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권력에 하나님 종말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녘과 북녘에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우리 순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요즘 하루하루 공부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문화생활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주 쉼의 시간을 잘 가졌군요.
네.
네, 하나 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요. 공부만 하다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 주 나눴던 말씀을 한번 봤는데.
네네.
네,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탐욕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거룩하게 또 네. 보내셨군요. 네,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선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섬길 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왔을 때 졸지 않고 기다리며 주인을 맞이한 종을 주인이 띠를 띠고 수송될 것이라고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고요.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그런 주인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 저는 종이 되라는 말씀에 시큰둥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외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탐욕을 품으면서 권력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세례를 받으시기까지는 제자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두 분 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변화되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또한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직도 마음 안에 탐욕을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도리어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는 건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일으킬 분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으면 둘, 셋 나누어서 분쟁하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온 가족 구성원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툼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도 다 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왠지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표면적인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숨겨진 본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십계명을 보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혹시 뭐인지 아시나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족끼리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 특히나 로마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전체에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살 것을 명령했던 거죠. 자, 그리고 죽으면서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제국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라인강, 그리고 도나우강,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국한하라. 그러니까 이 이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유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유언했다면 선한 왕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역사적인 인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말한 영토의 경계선을 봤을 때 이게 로마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해준 땅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면 주변 나라는 막강한 로마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 좋은 것 아닌가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지역의 이 땅들은 하나같이 비옥하고 또 로마에서 통제하기가 원활한 땅이었어요. 그 이상의 지역은 로마에서 통제하기도 힘들 뿐더러 좀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나머지 쓸모없는 땅은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평화를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진 거네요.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내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얻어낸 이 거짓 평화가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였던 거예요. 이러한 거짓 평화가 지속되던 시대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전해졌던 시기도 이런 팍스 로마나의 구호가 울려 퍼지던 시기였어요. 거짓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억압받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소외당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침과 노임을 받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이런 거짓 평화가 가득하던 시대에 진짜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셨던 거고요. 평화를 위한 여러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전제되어야 할 일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짜 평화를 무너뜨려야 해요.
가짜 평화를 무너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짜 평화를 무너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함으로 얻게 되는 거짓 평화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부서져야만이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마 대표적인 부분이 출애굽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 지겨워졌는지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죠. 자,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애굽에 있을 때 엄청 잘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선과 오이와 또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노예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 아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삶은 분명 고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말만 잘 듣고 또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말을 잘 들으면 매는 맞지 않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평화였을까요?
아니요. 팍스 로마나와 같이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폭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들여진 것이 평화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자매가 방금 한 말이 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짓 평화에 길들여진 모습이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 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 생활을 하면서 체득된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거짓 평화에 길들여진 모습을 완전히 버리도록 하기 위한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던 거죠.
광야가 길들여져 있던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죠?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고 하며 거짓 평화의 시대를 그리워했어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잠시의 혼란, 잠시의 목마름, 잠시의 흔들림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잠시의 광야의 시간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힘으로 억누르면서 만들어내는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거짓 평화를 깨뜨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화평을 깨뜨리고 분쟁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들 안에 있는 거짓 화평,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집에서 서로 분쟁하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로마가 말하는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데 왜 그 작업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자녀였을까요?
정말 귀한 자녀였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더 많이 사랑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산 내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 이르자 여기에서도 망설임 없이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한 후에 칼을 들어서 제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렇게 거침없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다급하게 말리시고 있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나무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자,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제물로 바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본심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인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분명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시험을 이긴 순종은 아브라함 개인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아브라함은 잠시의 흔들림과 잠시의 광야와 같은 심정을 통과해야만 했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덤덤해 보이지만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보다 가족을 나중에 순위로 내리는 일일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또 순종함으로 잠시 광야의 시간 또 고난의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가져야 했던 흔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더 이상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인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리라 하셨다 하니라.
거짓 평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흔들림의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약속의 자녀 이삭, 이러한 이삭을 통해 단순히 아브라함의 한 가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그랬네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희생하심으로 인해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진정한 평화는 위에서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밑에서 섬겨주고 희생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잠시의 흔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남네요.
네, 그렇죠.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잠시의 흔들림과 무너짐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잠시의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남았던 것들, 더 새롭게 깨달았던 것들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흔들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오늘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에 얻은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저의 주변에 있는 가족, 지인,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과연 제가 하나님을 놓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쩌면은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불완전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받아주소서. 소리.